예,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한 번 살고 가는 인생길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통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는, 확장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사만 보더라도 본인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20년, 30년, 50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후퇴되는 데 기여를 한 경우들도 있고, 애쓰고 수고한 것에 비해서 한국교회 누가되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령의 바람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된 바람이고 거짓된 바람이어서 인생을 허비한 것 같아 속상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믿는 것만큼이나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일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 일에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한 사람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위에 바르게 서 있으면 됩니다. 성경적 신앙을 가지면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은 100% 틀린 말도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자기가 성경적 신앙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서로 충돌하는 논리도 많고 구약과 신약에는 서로 관점이 다른 것도 많습니다. 이 모든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충돌하면 신약이 우선이고요,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개신교의 성경 해석학이에요. 신약 중에서도 예수님이 본격 주인공이신 이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 그 중에서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캐논 인 캐논, 정경 안의 정경입니다. 이게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에서 나온 성경 해석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 이게 되어야 이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핵심 정신을 알 수 있는 갈등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배회하는 38년 된 병자 하나를 살리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서는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금지 목록이 39가지나 있었어요. 바느질을 해서도 안 되고,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무거운 것을 들고 걸어가서도 안 되고, 500m 이상 되는 거리는 걸어다녀서도 안 됩니다. 이 39가지 목록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다 노동금지 목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빤이 안식일인 줄 알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줬어요. 치료 행위라는 노동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지금 병 고쳐주는 것도 큰일 나실 일을 한 것인데 들 것 들고 무거운 것 들고 움직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곤욕을 치르게 되신 거지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38년 동안 병을 알아왔으니 하루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오늘 네 병 고쳐주고 싶은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괜히 쓸데없이 문제 생기게 하지 말고 하루만 더 기다리자. 내일 고쳐줄게. 라고 얘기를 하셔도 병자는 얼마든지 기다릴 것입니다. 왜 굳이 그날 병을 고쳐주셔서 문제를 만드시냐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과거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도 과거 진행형이에요. Jesus was doing.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얘기죠. These things.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 한 명 고쳐줬으면 단수일된데 몇 가지를 반복해서 치료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복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 한 명만 고쳐준 것 아니라 이런 일을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5장 1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보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과거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해왔다. 어떻게? 병 고쳐주는 일로.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병자 고쳐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고쳐주는 장면, 그리고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고쳐주는 장면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날은 모두 안식일이었습니다. 9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시니까 그 벼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가만히 예수님을 그동안 지켜보았던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는 익히 아는 말씀이어서 덤덤하게 봤습니다만 당시로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날이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고는 꿈에도 이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더 촉각이 곤두서서 이 예수님을 지켜보았을까요? 그런데 거기 때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이 말라서 쪼그라드는 병이 걸린 것이지요.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전부 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발이라도 하는 듯이 이 환자를 가운데 세우고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놓고 당시 사람들은 당신 인본주의자야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인가를 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했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날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지는 이 질문이 얼마나 당혹스러우면서도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3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옳은 말 하기 때문에 변론할 말이 없어서 잠잠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잠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 좀 맥락이 이상해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한 것인데 마치 의도적으로 뭔가 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들이 완악하다고 교만하다고 탄식하시고 이들에 대해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안식일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로 생각하지 않는 자체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것이다. 주님 보실 때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이미 가르쳐 주셨다. 그 날은 못하게 하는 날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날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너희 인위적으로 입맛에 맞게 왜곡했다라고 주님이 보시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다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사람들 다 보라고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고친 것이나 날 때부터 맹인 된 자 고친 것이나 이 손 마른 사람 고친 것은 우연히 안식일이 아니다. 주님 보실 때는 치유하시는 날은 안식일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분히 목적의식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택해서 치유 역사를 베푸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다 보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무엇을 못하게 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돌보는 날이요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요 아버지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새날이다 이 뜻이에요. 안식도 바로 이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쉬는 거 안식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지난 6일 동안에 달아 빠졌다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절대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그야말로 그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 내려놓고 율법책 읽고 하나님 예배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한 민족이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빼고는 이 안식일 포함해서 율법을 그야말로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경험하고 귀환하고 난 뒤에 민족 안에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것이 아니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고 생사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서 유대교 대개혁을 단행합니다. 다양한 절기를 포함해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모세가 기록해놓지도 않은 온갖 종류의 규례의 새치까지 만들어서 탈무드 안에 기록해놓고 그것을 지켰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 목록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식일뿐만 아니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세부 규칙이 있었고요. 이를 지키면 경건한 유대인이고 지키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고 배교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있지요. 지나치는 것은 모자라느니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신실히 지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그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세부 세칙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이 세칙을 들이대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것인데 이 정신은 사라지고 규칙만 남아있고 룰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히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고 자유함이 없어지게 되죠.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건 간에 신앙이 이즘과 결합하고 신앙이 무슨 무슨 주의와 결합하면 이 신앙이 갖고 있는 유연성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서서히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경직시키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이 이즘의 틀 안에 가둬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고 이 틀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과 이즘이 결합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계속 시달리니까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유지하는 도구로 이 유대주의 신앙을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는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과 민족주의, 유대민족주의, 그것도 열린민족주의가 아니고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결합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안식일 신앙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택하신 민족이다 하는 자긍심을 유지하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면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주의를 지키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긍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유대주의라는 이상한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를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질병을 고쳐주셨는지 명료해 준 거죠. 주님이 볼 때는 이 유대주의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식일에 당신이 박해받는 게 두려워서 안식일에 병 고칠 걸 그 다음날 고치게 되면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변질된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안식일에 꼭 병을 고쳐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 예수님은 유대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 이즘 버리시고 생명을 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정신은 당신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안식일에 이런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이제까지 이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에게 물을 내려주신다. 자기 백성이 아기를 출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새 생명을 낳도록 이끌어주신다. 안식일에도 그분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며 생명을 풍성히 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 따라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이 대목은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 경외와 생명을 존중하는 일은 항상 같이 가게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생명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하나님 경외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일본에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나면 꼭 한마디 하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저런 일 생긴 것이다. 여러분, 이웃의 재앙에 대해 그렇게 쉽게 종교적으로 판단하는 건 절대적으로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먼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지요.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종교적 해석을 들이대서 그 고난의 원인을 단순화시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지금까지 일어나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자신이 병이 걸려도 그것을 오픈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오픈을 하셔서 같이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셔야죠. 왜 그 질병의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세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람이 하나 병이 걸린 것을 놓고도 온갖 해석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멀쩡하신 장로님이 저런 병 걸린 거 보니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런 병 주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오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공동체 안에 도는 것 자체가 이 공동체 안에 유대주의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아프고 고통하면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그가 가진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 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요, 질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먼저 스스로 물어야 돼요. 저는 제가 감기가 오거나 몸살만 와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범죄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왔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가진 이 잣대를 다른 누군가에게까지 동일하게 들여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도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으로 살피고 돌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당신 만드신 만물이 생명이 풍성하고 창의하게 넘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모가 언제 기쁜가요? 자녀가 잘 될 때 기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때 박수치면 옛날에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영광을 왜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느냐고. 그거는 인본주의라고. 이거는 예배하게 한쪽 면만 생각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적 측면과 하나님 백성들이 형제자매로서 나누는 사랑의 축제가 같이 결합된 거예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십자가처럼 만나는 게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드리려고 형제자매가 같이 모여있는 자체를 너무너무나 기뻐하세요.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격려하고 박수 쳐줄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영광을 받으세요. 자기 자녀가 당신 때문에 기뻐할 때고 행복해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와 행복이 흘러 넘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함정 하나를 팠습니다.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와서 물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에 돌로 치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랑의 계명을 스스로 어기는 것 같이 여기어서 낭패를 볼 것이고 그를 놓아주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어기는 분이 되니까 결국은 또 얽어맬 수 있는 거죠. 바닥에다가 무엇을 쓰시다가 예수님이 슬그머니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얘기는요,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있는 그 시선과 손가락이 너희들 자신에게로 먼저 향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해 보니 죄 없는 자 하나도 없거든요. 아, 죄는 결국은 들킨 죄와 안 들킨 죄가 있을 뿐이지 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되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하고 이 여인 보냈으면은 예수님은 온종주의자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자기를 구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따스한 눈빛도 감사한데 그 따스한 눈빛을 갖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얽어매어서 포박하고 그 죄에서 노임받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한국교회를 좀먹는 심각한 사조가 있습니다. 21세기형 유대주의예요. 교리학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은 본인이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유대주의적 근본주의하고 아주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주의가 유일신앙과 민족주의가 결합한 것이듯이 근본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특정한 정치적 신념이나 문화적 신념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고 기독교 신앙 대중들을 임의로 휘둘러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내 신앙을 경직시키고 신앙을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어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이게 교회를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교회가 급속한 쇠퇴를 경험하게 됩니다. 독일 나치즘이 민족주의의 얼굴을 하고 기독교와 결합해서 한 차례 쓰나미처럼 지나갔어요. 그 엄청났던 독일 교회 세력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이 지금 미국 중심주의라는 애국주의와 결합해서 트럼프주의를 만들어냈어요. 트럼프 위기가 시작됐어요. 벌써부터 그린랜드는 우리 땅이다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돼요.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가 앞으로 얼마나 몸살을 앓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들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문안교회 성도들은 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하셨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어떻게 하냐? 해도 되는 것 같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역사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은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냐? 어떤 것이 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일이냐? 이걸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지만은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통교회 안에서 예배 때 드럼을 치고 전자악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정말 맞는 것일까 놓고 예배학적으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한국교회가 그것을 허용했어요. 왜냐? 청년들은 우리와는 다른 음악적 감각을 갖고 있더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자기 자신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자기를 발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를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그들의 생명을 보듬는 결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전통을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도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 옛날에는 있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항상 이 부분들을 먼저 판단해. 이것이 그저 새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했을 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더 왕성해지게 하는 것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면에서 우리 세문안교회는 생명을 쫓아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나 이즘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이나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이 공중의 권세자들이 이즘이나 주의를 교묘하게 내 신앙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휘둘르려고 해요. 그거 무조건 나쁜 것 아니지만 분별하셔야 돼요. 규칙을 따라가되 그 규칙이 생명을 살리는 대로 따라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회양과 십일조는 들으되 율법의 기본 정신인 정의와 믿음과 자비는 버렸다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 정심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 견고하게 보듬을 때 우리 세문안교회는 다시 살아서 역동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신앙은 더 왕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때때로 마귀가 우리에게 씌워주고 나타나는 그 가면에 우리도 속아 그릇된 바람을 쫓아가되 헛된 것인지도 모르고 거짓된 것인지도 모르고 쫓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보니 영혼은 곤고해졌으며 성령의 역사는 사라졌으며 내 안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끼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참마음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생명을 살리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듬는 은혜로운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